청취자님,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막 완전히 휩쓸어버린 참혹한 현장이나, 평범하게 살아가던 분에게 갑자기 불치병이 찾아온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우,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비극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 한 구석에서는 약간 조건 반사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아, 저들이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혹은, 뭐,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신의 심판이다. 이렇게요.
네, 심지어 그 비극을 겪은 당사자분들조차 병상에 누워서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면서 막 스스로를 자책하시곤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불행에서 굳이 도덕적인 원인을 막 찾으려고 혈안이 되는 걸까요?
그게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측을 못하는 걸못 견디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입력하면 딱 결과가 도출되는 아주 깔끔한 수학 공식처럼 이 세상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거죠. 선하게 살면 축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도시 간에 우주를 막 구겨 넣어야만.
아, 그래야 내일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통제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막상 송취자님의 삶에 혹은 이 세상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이 닥치는 그 순간, 그 깔끔했던 도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도대체 왜 착한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네,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맹목적인 비극을 가만히 두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게 되죠.
맞습니다. 오늘 이 지식의 심층 탐구에 함께하시는 청취자님, 혹시 당신도 한 번쯤 이런 막막한 질문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에 가장 깊은 곳으로 훅 들어갑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다룰 핵심 자료는 존 월ton 박사님의 욥기 강의, 그중에서도 욥기의 세계, 질서, 비질서, 무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정말 아주 시의적절하고 깊이 있는 자료거든요. 존 월턴 박사님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시잖아요.
네, 완전 최고 전문가시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욥기가 단순히 뭐 고난을 잘 참고 견딘 사람의 미담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떤 시스템과 원리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증하는 거대한 철학적, 신학적 법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거대한 법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연재해나 설명할 수 없는 질병, 뭐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쳤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중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작업이죠.
이 여정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청취자님이 창문 밖에 세상을 해석하고 또 삶에 찾아온 고난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해체해 볼까요?
좋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세상의 불공평함이나 이 혼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밑바탕에 깔린 전제부터 다시 세워야 하거든요.
밑바탕의 전제요.
네. 바로 창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창조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텅빈 우주 공간에 막잔하고 별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그런 물리적인 생성 과정만 생각하잖아요.
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약간 텅빈 캔버스 위에 신이 붓을 들어서 막 물감을 칠하는 그런 마술 같은 시각적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죠.
그렇죠. 물론 우주의 기원에 있어서 물질의 생성이 아예 없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는 이 자료를 통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훨씬 더 본질적인 사고방식에서 창조의 핵심은 단순히 물질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했던 건가요?
그들에게 창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고 각 요소가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고 기능을 할당한다.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일상생활이랑 딱 연결되지는 않아서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자료에 등장하는 이사 비유를 들여다보면 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청취자님, 이삿짐 센터 크럭이 딱 떠나고 난 직후에 새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우, 거실 한가운데에 막 수십 개의 종이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겠네요. 상상만 해도 피곤한데요?
그렇죠. 당신이 가진 모든 물건, 즉 물질은 이미 그 공간 안에 다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그 짐 더미를 보면서 와, 완벽하게 정돈된 단락한 집이네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 완전 이해됐어요. 짐이 다 있다고 해서 그게 집은 아니죠. 당장 오늘 밤에 덮고 잘 이불이 3번 상자에 있는지 15번 상자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상태는 그냥 혼돈 그 자체니까요.
맞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살만한 집이 되려면 그 상자들의 테이프를 막 뜯고 짐을 풀어서 물건들을 제자리에 싹 배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침대는 안방에 두어서 수면의 기능을 하게 하고 냄비와 그릇은 주방에 두어서 요리의 기능을 할당하는 거고요.
아하, 창조란 바로 이렇게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에 이삿짐을 풀고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은 찰흙으로 계속 새로운 물건을 막 빚어내는 그런 물리적 공장 가동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쌓인 이삿짐을 풀어서 우주라는 공간을 인간이 살 만한 곳으로 세팅하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를 바탕으로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뼈대가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질서, 비질서, 그리고 무질서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상태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오늘 탐구의 완전 핵심 열쇠거든요. 먼저 질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목적에 맞게 딱 제자리에 배치되어서 완벽하게 기능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개념은 두 번째, 바로 비질서입니다.
비질서요? 단어만 딱 들으면 뭔가 되게 부정적이고 엉망인 상태 같은데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독특하게 정의하더라고요.
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세상이 처음엔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월든 박사는 이것을 원시적 상태, 즉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진행형 상태 혹은 미완성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군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비질서가 결코 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까 이사 비유로 돌아가 보면 거실에 아직 풀지 않고 놔둔 그 이삿짐 상자들이 그 자체로 막 악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직 정리가 안 된 중립적인 상태일 뿐이죠.
맞습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막 거친 바다나 에덴 동산 밖에 척박한 황야 같은 곳들이 바로 이 비질서의 영역이었습니다.
아직 짐을 풀지 않은 상자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딱 생기거든요.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굳이 왜 상자를 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완벽주의자라면 단일초도 못 참고 모든 짐을 칼같이 싹 다 정리해서 세상 전체를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질서의 상태로 만들었을 텐데 말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짓담한 건 절대 아닐 테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은 능력이 부족해서 비질서를 남겨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깊은 지혜 속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비질서의 영역을 남겨두신 거거든요.
의도적으로요? 왜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냥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자신의 대리 통치자, 즉 세상을 함께 다스릴 동반자로 삼아서 이 질서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와, 인간의 그저 세상을 향유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남은 이삿짐을 함께 풀고 정리하도록 부름받은 동업자로 세웠다는 거군요. 굉장히 역동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정말 가슴 뛰는 비전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인간이 그 이삿짐 정리를 게을리한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집안규모를 막 때려부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개념인 무질서가 등장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신의 뜻을 거역하는 그 타락의 사건과 함께 딱 등장하는 게 바로 무질서입니다. 이 무질서는 비질서랑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비질서가 중립적인 미완성이라면 무질서는 이미 세워된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이자 아주 도덕적인 악이거든요. 그리고 이 무질서가 세상에 들어온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거죠.
아, 지금까지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한 이미지가 하나 그려졌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이 단숨에 싹 그려내서 액자에 예쁘게 끼워둔 완벽한 명화가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공동 건설 현장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오, 건설 현장이요?
네. 어떤 구역은 인테리어까지 싹 다 끝나서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여기가 질서겠죠. 반면에 어떤 구역은 아직 벽돌이랑 시멘트 포대가 잔뜩 쌓여 있어서 어수선하고 거친 미개척지입니다. 여기가 비질서고요.
네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 허락 없이 쏙 들어와서 이미 예쁘게 만들어 놓은 창문을 쨍그랑 깨부수고 벽에 막 오물을 엎질러 놓은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질서가 혼재된 상태라는 거군요.
와, 그 비유가 월튼 박사의 의도를 아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질서, 비질서, 무질서가 복잡하게 막 얽혀있는 건설 현장.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결론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뭔가요?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신의 선한 속성이나 완벽함으로 100% 꽉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세상이 완벽하게 정리된 안전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온갖 자재가 널브러진 건설 현장이라면 이제 우리의 논의는 아주 뼈아프고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대체 그 덜 완성된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끔찍한 자연재해, 피할 수 없는 질병, 뭐 무고한 이들의 죽음 같은 비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욥기를 읽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에 푹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네, 욥의 친구들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원칙에 갇혀 있었거든요.
아, 인과응보. 네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리고 재산을 다 잃은 거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막 몰아세우는 그 폭력적인 논리 말이죠?
맞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과 욥의 친구들은 무주가 완벽하게 도덕적인 기계처럼 굴러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신의 정의가 자연세계의 모든 물리적 현상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농사가 잘 되면 축복이고 가뭄이 들면 징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네. 하지만 월튼 박사는 여기서 단호하게 선을 굳습니다. 이 타락하고 미완성된 세상의 일반적인 작동 방식은 신의 자연적 성품이나 도덕적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자료의 핵심을 확 관통하는 통찰인데요. 청취자님, 우리가 소위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가뭄,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몸속 생물학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세포의 돌연변이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도덕적 악이나 신의 징벌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비질서의 한 측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내는 대목이죠. 자료에서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묵직한 예시를 제시하거든요.
어떤 예시죠?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에도 비는 내린다.
아, 사막에 내리는 비요?
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부는 자연현상 그 자체는 특정한 누군가를 막 축복하거나 저주하려는 도덕적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의 힘은 기본적으로 맹목적이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이 지점에서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연의 힘이 그냥 맹목적인 비질서일 뿐이고 도덕적 의도가 없다면 쓰나미나 토네이도가 마을을 덮칠 때 신은 그냥 팔짱을 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 그 부분 오해하기 쉽죠.
현실에서 큰 재난이 터지면 이것은 타락한 시대를 향한 신의 심판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월튼 박사는 신이 자연에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신의 주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혼란은 아주 당연하고도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월튼 박사는 신이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분석은 훨씬 더 복잡하고 균형이 딱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죠?
먼저 신은 이 맹목적인 비질서를 활용해서 궁극적인 질서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불이나 태풍 같은 재난이 거시적인 생태계 관점에서는 막 묵은 것을 청소하고 새로운 생명의 순환을 가져오기도 하잖아요.
아, 생태계 리셋 같은 거군요.
네네. 그리고 전능한 신은 원한다면 자연재해를 특정 대상을 향한 징벌이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제한된 시야로는 그것이 언제 특별한 심판이고 언제 맹목적인 비질서의 자연현상인지 결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우리는 모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월튼 박사는 우리가 신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아주 시각적인 비유를 통해서 꼬집는데요. 인간은 자꾸만 신을 손에 막 리모컨을 딱 쥐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존재로 상상한다는 거죠.
리모컨이요?
네. A의 집은 평소에 착하게 살았으니 토네이도를 오른쪽으로 싹 틀어서 피해가게 하고 B의 집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토네이도로 훅 날려버려야지. 이렇게요.
와.
신은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입자와 바람의 방향을 매초 미시적으로 통제, 그러니까 마이크로매니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모콘 비유, 이거 정말 뼈를 때리네요. 우리는 약간 본능적으로 신을 거대한 게임 컨트롤러를 쥔 플레이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여기 착한 사람에게는 복권 당첨 버튼 클릭, 저기 악한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 하나 추가,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자연현상은 뭐 프로그램된 로봇도 아니며, 그렇다고 신이 일일이 리모컨으로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연은 신의 주권 아래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이 막 기계적이거나 자동 판매기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따라서 우리는 뉴스에서 파괴적인 토네이도를 보거나 나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불쑥 찾아온 질병을 마주할 때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받는가? 라는 인과응보의 폭력적인 렌즈를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것은 신의 징벌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건설 현장에서 툭 떨어진 벽돌과 같은 맹목적인 비질서의 파편일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궁극적인 질문에 싹 도달하게 됩니다. 신이 리모컨으로 세상을 일일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신은 이 거대하고 위험천만한 세상을 무슨 수로 통제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우주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거든요. 인과응보에 갇힌 인간은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이 바로 정의라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네, 정의가 꼭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욥기가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도달하는 결론은 다릅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핵심은 정의가 아니라 바로 신의 지혜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지혜로 세상을 운영하신다. 약간 낯선 개념인데요. 아까 그 리모컨 비유처럼 이 개념도 일상적인 감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중력의 비유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청취자님, 길을 막 걷다가 돌부리에 심하게 걸려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너무 아프겠네요.
당신은 고통 속에 바닥에 딱 주저앉아서 하늘을 원망하며 이렇게 외치나요? 오, 신여, 내가 어제 거짓말을 조금 했다고 해서 왜 하필 이 장소, 이 타이밍에 나에게만 중력이 이렇게 가혹하게 작용하도록 리모컨을 누르셨습니까? 이렇게요?
하하, 만약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친다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중력은 어떤 사람의 도덕성에 반응해서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딱 적용되는 물리적인 시스템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 법칙 앞에서는 그렇게 이성적인 우리가 질병이나 재난 같은 생물학적, 기상학적 비질서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왜 저 사람은 매일 담배를 피우고도 건강한데 나한테만 폐암이 찾아왔을까? 왜 내 세포만 분열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켰을까? 이러면서 자꾸 도덕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의 지혜는 중력의 작용 하나하나 혹은 세포 분열의 매 순간마다 리모컨을 딱딱 누르는 미시적인 개입 속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의 지혜는 이 거대한 세상이 일정한 법칙 속에서 굴러가도록 세팅된 시스템 그 자체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무슨 행위일까요? 왜 우리는 신이 정의의 칼을 준 심판관이 아니라 지혜의 시스템을 구축한 설계자라는 사실에 혹 안도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이 월튼 박사의 분석 중에서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참 깊은 위로를 던져주는 대목인데요. 만약 우주의 핵심축,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1초의 오차도 없이 막 통제하는 유일한 원리가 정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의가 곧바로 고친다면요?
네, 죄와 결함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 스스로 무질서를 매일 만들어내는 원흉인 타락한 인류는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애초에 우주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졌을 겁니다.
아, 인과응보의 공식이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막 작동하는 세상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소름 돋네요.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막 불평하지만 사실 그 즉각적인 정의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신은 자연의 맹목적인 힘을 일일이 도덕적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우주에 부여한 지혜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비질서와 무질서가 막 지엉킨 이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자비롭게 운영하실 뿐이죠.
네네.
때로는 그 시스템의 맹목성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는 되게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지혜의 시스템 덕분에 우리 전체가 즉각적인 멸망을 딱 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시각의 전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깊고 방대한 탐구의 여정을 하나로 싹 모아볼 시간인데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벽한 인테리어가 끝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아직 공사 중이죠.
맞아요. 세상은 완성된 질서,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비질서의 자재들, 거기다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끔찍한 무질서가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거대한 건설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극을 정의와 심판이라는 비좁은 인과응보의 렌즈로 억지로 해석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신의 리모컨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불완전한 우주를 꿋꿋하게 지탱해내고 있는 거대한 지혜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게 진짜 핵심이죠.
오늘 지식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의 일상과 생각에 잔잔하지만 아주 강력한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논의 초반부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아, 대리 통치자 이야기요?
네. 우리는 창조의 과정에서 단지 정원에 툭 던져진 구경꾼이 아니라 신과 함께 이 세상에 남은 비질서를 정돈해 나가는 대리 통치자, 즉 창조의 동업자로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수동적인 피조물을 확 넘어선 엄청난 책임과 위험을 가진 정체성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청취자님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비극이 막 닥쳤을 때 시각을 완전히 싹 뒤집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 어떻게 뒤집죠?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아,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라며 막 스스로를 찌르고 자책하는 대신에 그저 아,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거친 비질서의 자재가 내 삶의 마당에 뚝 떨어졌구나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와, 비질서의 자재로요?
우리는 새집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상자를 보면서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상자들이 나를 괴롭히는가라고 묻지 않잖아요. 그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테이프를 쪽 뜯으며 정리를 시작할 뿐이죠.
그렇죠. 이사는 원래 힘든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내 삶을 덮친 비극 앞에서 왜 하필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맹목적인 원인 찾기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자, 내 앞에 던져진 이 혼돈과 비질서의 공간에 나는 어떻게 질서를 불어넣고 어떻게 생명과 사랑의 기능을 새롭게 할당할 것인가라는 창조적인 책임의 자리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고난은 견뎌내야 할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다듬어야 할 새로운 개척지일지도 모릅니다.
어우, 고난을 인과응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대리 통치자로서 정돈해야 할 새로운 비질서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비극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지식의 심층 탐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집중력으로 함께해 주신 청취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시간과 앓을 향한 열정을 존중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원인 모른 죄책감과 오해의 상자 하나가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시원하게 딱 풀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당신의 세상을 확 뒤흔들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머무는 곳 치열한 건설 현장에 아름다운 질서가 깃들기를 응원합니다.